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노력이 실패한다면 단 하나 남는 것은 군사 방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어제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 전략은 평화적인 압박이라며 북한의 정권 교체나 붕괴, 급속한 한반도 통일, 군대 파견 등 네 가지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북핵 해법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거의 소진됐다며 가능성 있는 모든 방안을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선택 방안 중에는 군사 방안도 많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도 어제 ABC 방송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제재와 외교, 그리고 필요하다면 군사 방안을 준비하는 데서 정말 대단히 시급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72차 유엔 총회가 오늘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갑니다.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상과 외교 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다양한 양자와 다자간 회담에 나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일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하며 나흘간 프랑스와 영국, 이집트 등 10개 나라 정상들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오는 21일 3자 회담을 열고 북핵 문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 핵 문제와 기후변화, 이란 핵합의 등이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유엔과 각국 정부에 미얀마군에 대한 제재와 무기 금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각국 정부의 비난을 무시하고 있는 미얀마군에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달 말 자국 내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이 경찰 초소를 습격하자 이에 맞서 대대적인 군사작전에 나서 로힝야족 41만 명이 이웃 방글라데시로 피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 남동부 콕스바자르의 난민촌은 이미 수용 한계를 넘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만여 개의 쉼터를 더 짓고 도로변에서 노숙 중인 10만 명의 난민을 이동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군이 오늘 한반도에서 한국군과 폭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B-1B 전략 폭격기와 F-35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군의 전략 무기가 괌에서 한반도로 출격해 한국의 F-15 전투기와 합동 훈련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송영무 국방장관은 미한 두 나라의 이런 합동 훈련이 한 달에 두세 차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군이 오늘 러시아 해군과 동해에서 해상 합동 훈련을 벌였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해군 함정들은 러시아 군함들과 동해와 오호츠크에서 오는 26일까지 해상연합 2017 2단계 훈련을 시작합니다. 양국 해군은 잠수함 구조와 대공, 대잠 방어, 연합 구조 등의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 중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어제 폭력 시위를 벌이던 시위대 80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번 시위는 흑인 운전자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백인 경관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데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어제로 사흘째 계속됐습니다. 어제 시위에 참가한 천여 명은 밤이 되자 창문을 깨고 경찰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경찰은 이에 맞서 최루액을 살포하며 대대적인 체포에 나섰습니다. 리다 크루슨 세인트루이스 시장은 어젯밤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부분의 시위대는 폭력적이지 않지만 일부 선동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주리주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퍼거슨에서 백인 경관이 10대 흑인 소년을 총으로 사망케 한 사건에 항의해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최근 쿠바의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신체 이상 증상을 겪은 것과 관련해 대사관 폐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어제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고 일부 직원들이 겪은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9월 18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평화적 해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실패할 경우 강력한 군사적 선택만 남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공군 창설 70주년 기념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효과적이고 압도적이란 점을 어느 때보다 확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에 더 강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아침부터 밤 사이에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17도에서 29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군사적 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적 해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실패할 경우 강력하고 단호한 군사 옵션만 남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의 북핵 해법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만일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군사 옵션 하나만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17일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는 매우 강력하고 단호한 군사적 옵션에 의해 뒷받침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미국은 평화적 해법을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와 운반 역량을 제거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 전략이 평화적 압박 캠페인이며 이른바 네 개의 노를 근간으로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의 정권 교체나 붕괴를 추진하지 않고 한반도 통일의 가속화를 시도하지 않으며 비무장지대에 미군을 보낼 이유를 찾지도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런 메시지는 북한뿐 아니라 북한 붕괴의 여파를 우려하는 중국을 향한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큰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원유 공급을 끊었던 전례가 있는 중국은 북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런 지렛대를 사용하고 3만 명 넘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 중인 러시아는 북한 정권 자금줄로 이용되는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과 당장 대화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북한 정권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미국에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준비가 되면 미국도 준비가 될 것이라는 신호를 몇 차례나 보냈지만 북한은 더 많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응했다는 설명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대화 준비가 됐다는 걸 미국에 알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핵미사일 시험을 멈추고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며 위협 수위와 수사를 낮추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이런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진지한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지난 15일 국무부에서 열린 제9차 민주주의 공동체 강요회 연설을 통해 북한은 이제 국제적 위협이 됐고 이런 위협은 모든 나라로부터 전 세계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But North Korea is now a global threat and it requires a global response from all nations.
그러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나라인 북한의 적대적 정권이 가하는 공격력을 고려할 때 미국은 영내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에 우선 기대를 걸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동맹국을 포함한 다른 민주주의 동반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유엔 안보리에서 공감대를 계속 구축할 것이라며 우리의 가치를 옹호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By working with them and other democratic partners, we continue to build consensus at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o create a united
틸러슨 장관은 전 세계에서 민주국가와 국민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북한을 그런 위협을 가하는 나라로 꼽았습니다.
In East Asia, an increasingly aggressive and isolated regime in North Korea threatens democracies in South Korea, Japan.
점점 더 호전적이 돼가고 고립돼가는 북한 정권이 한국, 일본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엔 이런 위협을 미국으로까지 확장해 전 세계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한편 멕시코를 방문 중이던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북한이 새로운 탄도미사일 발사로 경제적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며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발사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북한의 외교적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북한에 대한 외교적 수단이 소진되면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이 공허한 협박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외교적 조치들이 계속 실패한다면 미 국방부가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17일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책임감을 갖고 먼저 북한의 관심을 끌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동원했다면서 만약 이런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북 압박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군사적 옵션이 고려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헤일리 대사는 매티스 장관에게는 충분한 군사적 옵션이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또 헤일리 대사는 북한이 만약 무모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어찌됐건 미국은 스스로와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북한은 파괴될 것이고 우리는 모두가 이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어느 누구도 이를 원치 않으며 전쟁 또한 원하지 않는다고 헤일리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이날 헤일리 대사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을 향한 화염과 분노 발언이 공허한 협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15일 헤일리 대사와 진행한 백악관 브리핑에서 북한에 가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이 없다는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나라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최근 유엔에서 통과된 대북제재 역시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 기지에서 가진 연설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은 효과적이고 압도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주변국과 전 세계에 완전한 경멸을 보였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가진 미국 공군 70주년 기념연설에서 미국의 군사력에 자신감을 나타내며 북한 정권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다루는 우리의 대응 방안은 효과적이고 압도적이라는 것을 어느 때보다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am more confident than ever that our options in addressing this threat are both effective and overwhelming.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B-2 스텔스 폭격기, F-35 전투기, F-22 랩터 전투기 등 미국의 첨단 무기들이 전시된 경락고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세계 최강인 미국의 군사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우리의 동맹들은 결코 주눅들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감히 위협하는 모두로부터 우리 국민과 국가, 우리 시민들을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defend our people, our nations, and our civilization from all who dare to threaten our way of life. This includes the regime of North Korea, which has once again shown its utter contempt for its neighbors.
이런 위협 대상에 이웃 나라들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완전한 경멸을 보여준 북한 정권도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이날 군인 가족들과 함께 미국 공군과 해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에어쇼를 관람하고 공군의 전략 폭격기 등 첨단 무기들을 둘러봤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상이 북한에 더 강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 동부 시간으로 16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두 정상이 억제와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와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는 단계를 계속해서 밟아나가기로 했다며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때 이 문제 등을 놓고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날 두 정상은 북한이 최근 일본 상공을 지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몇 주간 반복되는 도발 가운데 유엔으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긴밀한 공조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정권이 도발할수록 더 강화된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을 받아 몰락의 길로 들어설 것임을 깨닫도록 더 강력하게 실효적인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고 두 정상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대북제재결의 2375호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통화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10시부터 25분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려면 우리 자체적인 억지 방위 능력과 한미 연합 방위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사일 지침 개정과 첨단 무기 보강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관련 협력을 더 긴밀히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동맹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동맹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으로 향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세 나라 정상은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이딴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과 한국의 양자회담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부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정책과 관련해 군사 옵션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통과된 대북 제재가 철저히 이행돼야 하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가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이 없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And so for those who have said and have been commenting about the lack of a military option, there is a military option. Now it's not what we prefer to.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15일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은 이미 군사적 옵션도 갖추고 있지만 이를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보다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나라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줄 것을 촉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여느 전략과 마찬가지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최근 유엔에서 통과된 대북 제재 역시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at's really important is rigorous enforcement of those sanctions so that we can really let the economic actions and diplomacy progress as best we can. But I think we ought to make clear what's different about this approach is that we're out of time.
정말 중요한 것은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최선의 경제적 조치와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접근법의 다른 점은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통과된 대북 제재의 강도가 약하지 않으며 벌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ou have to look at how much has been cut off. They've already started to feel it, but they're getting ready to feel 90% of their exports going away.
이번 제재가 북한의 수출을 90%, 석유 수입 30%를 차단한다며 미국이 이런 제재를 받으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페루와 태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축소시킨 것과 많은 나라들이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하거나 무역 관계를 단절시킨 예를 들면서 북한이 이를 체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새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작은 조치로 평가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것이 할 수 있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이라고 답했습니다. 브리핑에 참석한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대북 압박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힐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I think the president will be very clear that putting extreme pressure on North Korea is very important.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매우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이틀간의 미 전략 핵무기 기지 방문을 통해 북한 정권에 간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에 대한 핵무기 공격은 곧 자살 행위임을 깨닫게 하는 게 억지력이기 때문에 기존 전략 핵무기들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짐 매티스 장관은 지난 13일부터 이틀 동안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 전략 핵무기의 심장부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13일엔 미 3대 전략 핵무기 가운데 유일하게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전략폭격기를 동시에 보유한 마이너트 공군기지, 14일엔 이를 지휘하는 전략사령부를 방문해 핵무기 현대화와 운용 개선 방안에 관해 협의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전략사령부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미군의 강력한 전략 핵무기가 갖는 억지력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적들이 미국의 강력한 보복 능력을 직시하고 선제 공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게 억지 능력이기 때문에 미군이 보유한 3대 핵무기 체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3대 전략 핵무기는 지상에서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해상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 핵잠수함, 그리고 공중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전략 폭격기를 말합니다. 매티스 장관은 적에게 선제 공격을 시도하지 마라,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를 보낼 수도 없으며 이는 자살 행위가 될 것이란 인식을 주도록 충분한 핵전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이런 발언은 미국의 전략 핵무기들이 비록 오래됐지만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려 할 경우 북한을 순식간에 날려보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경고 의미로 미 언론들은 풀이했습니다. 북한을 공개적으로 지목해 위기를 고조시키지 않으면서도 북한 수뇌부가 미국의 강력한 억지력을 제대로 깨달아 도발을 자제하도록 하려는 의도란 겁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지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미군의 핵 억제력을 강조하며 핵무기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적이 우리의 핵무기 위치를 모르게 하는 게 미군의 오랜 정책이기 때문에 자세한 보관과 배치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의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가 안보 상황과 미군의 작전 능력을 더 취약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핵무기 관련 책을 6권 이상 펴낸 베넷 램버그 전 국무부 정책분석관은 앞서 VOA에 전술핵 배치가 북한을 더 불안하게 해 한국의 안보를 오히려 더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북한을 더 불안하게 해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더 위협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램버그 전 정책분석관은 매티스 장관의 우려처럼 전술핵을 배치할 경우 위치가 노출돼 북한이 이를 먼저 공격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14일 일본 상공위로 날아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항상 하는 방식으로 조율해 대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매티스 장관을 만난 존 하이튼 미 전략사령관은 기자들에게 북한이 지난 3일 실시한 6차 핵실험은 수소탄 실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앞서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발표했지만 미군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이튼 사령관은 그러나 폭발 규모로 볼 때 자신은 미군 책임자로서 이를 수소폭탄으로 보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은 이제 만약이 아닌 시간 문제라며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이튼 사령관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을 시험했지만 아직 핵탄두 운반이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입증하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15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사국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신속히 움직였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9월 의장국인 에티오피아의 테게다 알레무 대사는 15일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낭독했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 stressed that all member states must fully, comprehensively and immediately
알레무 대사는 성명에서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매우 도발적이라고 비난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 특별히 가장 최근 채택된 결의 2375호에 대해 완전하고 포괄적이며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보리는 북한이 즉각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비핵화를 향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는 한편 평화적이고 외교적이며 정치적인 해법과 더불어 관련국들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 마련을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과 한국, 일본의 요청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한반도 시간으로 15일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발사가 이뤄진 지 약 23시간 만인 이날 언론 성명을 채택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발사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추가 발사를 즉각 중단하고 유엔 결의를 준수할 것을 북한 지도부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쿠웨이트가 자국 조제 북한 대사를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 국적자에 대한 비자 발급도 중단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15일 공개한 쿠웨이트 이행 보고서에는 대북 제재와 관련된 실질적인 조치가 여러 담겼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북한 대사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쿠웨이트는 지난해 채택된 결의 2321호에 따라 북한 대사관의 외교관 숫자를 대사를 포함해 9명에서 4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창식 현 대사를 포함한 외교관 5명이 쿠웨이트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이행 차원에서 현직 대사가 추방된 경우는 멕시코와 페루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앞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중동의 한 나라가 대사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강 장관이 언급한 중동의 나라는 쿠웨이트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쿠웨이트의 이번 이행 보고서는 지난달 채택된 2371호와 지난해의 2321호, 2270호 등을 하나로 묶은 형태로 지난달 22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지난 7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371호의 제출 시한은 결의 채택일로부터 90일인 11월 3일입니다. 15일 현재 2371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쿠웨이트가 유일합니다. 쿠웨이트는 또 북한 국적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들이 자국 거주증을 다른 이에게 양도하는 행위도 금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만료된 거주증은 갱신이 안 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거주증 소지자는 기간 만료와 동시에 쿠웨이트를 떠나도록 요구될 것이라고 쿠웨이트 정부는 명시했습니다. 한편 쿠웨이트에는 북한 노동자 약 6천 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쿠웨이트 정부는 지난달 AP통신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을 추방할 계획이 없으며 그렇게 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이행보고서를 통해 당시 발표와는 다른 내용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북한 노동자의 숫자는 앞으로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쿠웨이트는 북한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정기 혹은 부정기 항공편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이행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중순까지 월 1회 쿠웨이트 노선을 운영했던 고려항공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쿠웨이트 국제공항에 사미 에이드 항공교통국장은 VOA에 쿠웨이트 국제공항은 고려항공에 착륙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는 21일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에 관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합니다. 안보리 9월 의장국인 에티오피아는 16일 VOA에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관련 회의가 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역시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번 회의가 장관급으로 개최되는 만큼 15개 안보리 이사국의 외교 장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미국 측 대표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참석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지난 4월 개최한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에게 관계 단절 혹은 격화를 요청했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가 최근 북한 문제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독자 제재에 반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확고한 행동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취텐카이 미국 주재 중국 대사는 북한 문제와 미중 무역 논의가 연계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추이 대사는 15일 워싱턴 중국 대사관에서 열린 중국 건국 기념 행사에서 행한 연설에서 누군가 북한으로 인해 중국을 압박하거나 중국의 제재를 가한다면 많은 미국인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공장과 농장을 비롯해 중국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회사와 중국의 대형 시장에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제조사 등이 이 같은 미국의 정책에 반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추이 대사는 별도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 지금보다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추이 대사는 미국은 위협을 자제하고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 재개에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면서 이런 가운데 진정한 효과적인 국제사회 협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추이 대사는 한국과 타이완의 전술핵 배치와 일본의 핵무장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원유 대부분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참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12일 중국이 새 유엔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등 중국의 금융 제재를 가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게 있어 중국은 전체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입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이르면 18일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8 국방수권법 안에 일부 의원들이 대북 제재법안을 포함시켜 표결에 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무역을 완전히 중단하는 금수 조치, 북한의 미국 금융만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들이 포함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이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2018 국방수권법안에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수백 개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중 대북제재법안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지난 7월 별도로 상원에 발의됐던 것입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북한과의 무역을 완전히 중단하는 금수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2017 북한 조력자들에게 책임을 무는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됐었습니다. 북한과 수출입 거래를 하고 북한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이전하는 사람에 대해 제재를 가해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만든 제품은 미국으로 수입하지 못하도록 했고 북한 주민들을 고용한 이들의 미국 내 자산도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을 미 금융망에서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의 대리계좌나 결제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증권 발행인들은 매년 북한에 투자를 했는지 여부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대북 투자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안은 또 단둥, 주청, 금속회사 등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중국 기업 10곳을 제재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석탄과 철, 철강 등 광물과 합성 섬유 등을 주로 취급하는 무역회사들입니다. 국방수권법 개정안으로 발의된 또 다른 대북제재법은 상원 민주당 소속 크리스 벤 홀런 의원의 2017 북한 은행 업무 제재법입니다. 이 법안은 북한의 미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으로 미국은행이 북한 금융기관에 외환결제 혹은 은행 간 업무를 제공하거나 이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 10만 달러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미국인이 북한산 물품의 판매, 구입, 이전, 수입, 수출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금융기관들의 대금 결제를 위한 은행 간 통신수단을 직접 제공하거나 중개한 개인에도 제재를 가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들의 상품과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고 원조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대북 제재 외에도 잠수함 발사 핵 미사일을 아시아 지역에 재배치하는 내용도 개정안으로 발의됐습니다. 하와이주 출신의 민주당 소속 메이지 히로노 의원은 국방장관이 미 태평양 사령관, 전략사령관과 협의해 아태 지역에 잠수함 발사 핵 순항 미사일 재배치 등 미국의 핵태세 수정을 검토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미사일 방어와 중장거리 타격 자산 등 미국의 핵심 군사 자산의 역내 가시적인 증강, 역대 동맹들과의 강화된 군사 훈련 등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국방수권법안 개정안들 중 북한 관련 내용은 의원들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지난 1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앞서 관련 국제기구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변국 민간 항공기 등의 안전을 위한 의무를 이번에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에 앞서 국제 민간 항공기구 이카오에 관련 계획을 알리지 않았다고 이 기구의 앤소니 필빈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필빈 대변인은 15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발사 사실을 통보한 것은 지난해 2월 위성 발사 때가 마지막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민간협약인 시카고 컨벤션에 따라 다른 나라와 항공사들에게 그들의 영토나 영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통보해야 할 책임은 이카오가 아니라 주권 국가들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떤 나라가 영내 민간 항공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미사일 시험 발사나 다른 종류의 항공 작전을 계획하는 경우 주변국과 현지 항공사들에게 위험의 정확한 성격과 영향을 받는 범위를 통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당 국가가 이 같은 정보를 공유해야 할 주변국들과 외교 관계가 없는 경우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 대신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필빈 대변인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지난달 10일 북한에 서한을 보내 미사일 발사를 사전 통보하지 않은 데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7월 28일 북한이 주변국에 사전 통보 없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불만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특정국이 발사의 여파에 대해 공식 항의할 때마다 해당국의 우려 서한을 전달해왔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이 서한에서 시카고 컨벤션에 따라 발사에 앞서 주변국의 관련 사실을 직접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북한에 거듭 상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도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IMO와 이카오는 미사일 등을 발사하는 회원국들이 사전 통보를 통해 항해금지 구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지나는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북한은 지난 1977년과 1986년 각각 이카오와 IMO에 가입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한국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이 38년 만에 풀리게 됐습니다. 한국군의 미사일 현황 최원기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전화 통화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의 거듭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미한 공동의 군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탄두 중량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미사일 지침은 그동안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800km,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제한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지침의 개정을 추진한 것은 지난 7월부터입니다. 북한이 7월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을 발사하자 문 대통령은 미사일 지침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윤영찬 대변인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개시를 공식 제의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개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려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서 한층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겁니다. 북한은 갈수록 강력한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만 지침에 묶여 탄두 중량과 사거리가 제한돼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북쪽이 저렇게 수소폭탄까지 만들어서 우리를 좀 압력을 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에게 대해서도 자신감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북쪽 기지를 공격하는 데 필요한 탄두 1톤, 2톤짜리를 얼마든지 그 자력식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줘야만 북쪽에 대한 우리의 그 작전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니까 이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봐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군은 북한의 지하 요새를 파괴할 수 있는 초강력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한국군은 사거리가 각각 300km, 500km, 800km인 지대지 현무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지만 지하 수십 미터에 있는 북한군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탄두 중량을 1톤 이상으로 늘려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는 겁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에 긍정적입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의 송영무 국방장관과 만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 송영무 장관은 탄두 중량 확대 등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탄두 무게는 표적에 맞는 무게와 같이 하는 거예요. 서로 그 뜻을 같이 하고 공감하고요.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한 미사일 지침은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자 이에 불안감을 느낀 박정희 대통령은 자체적으로 핵무기와 함께 미군의 나이키 미사일을 국산화하려는 백곰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감지한 미국이 한국 측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당시 한국의 노재현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서한을 보내 사거리가 180km 이상인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 서한이 미사일 지침의 시작이라고 한국숙명여대 김진무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정부 시절에 두 가지 일이 있었죠. 하나는 핵무기를, 핵폭탄을 개발하려고 했었고 또 백범 사업으로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정희 정부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한 거죠. 네, 핵무기 개발하던 그것도 좌절됐고 결국은 백범 사업도 네, 미사일을 개발하던 그 사업도 결국은 180km로 제한되면서 좌절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11년 뒤인 1990년 미한 양국은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마련합니다. 당시 합의된 지침은 미사일 사거리는 180km,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제한했습니다. 1998년 북한이 장거리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자 불안감을 느낀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지침 개정을 요구합니다. 그 후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미사일 지침은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개정됐습니다. 김진무 박사는 사거리가 늘어난 것은 종전의 사거리로는 북한의 위협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이 이제 미사일 사거리를 계속 늘리고 있고 또 핵무기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거리가 사정거리가 180km에 제한돼 있는 것으로는 사실상 평양도 못 때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 그리고 미국에 계속 어필을 했고 또 미국도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어떤 동맹보호 차원에서 한국에다가 미사일 사거리를 좀 늘려주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에 이어 2009년 2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2012년 또다시 미사일 지침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그해 10월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그대로 두고 사거리를 800km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800km 미만일 경우 사거리를 줄어든 만큼 탄두 중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가 공식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 내 한반도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서울은 오늘입니다. 미군이 오늘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한반도에 전략무기를 출격시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을 놓고 국방부와 통일부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중심으로 김영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미군이 다시 한반도에 전략무기를 출격시켰군요.
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2대 그리고 차세대 첨단 전투기인 F-35B 라이트닝 2 늑대가 한국 시각으로 오늘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지난 14일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이런 무력 시위를 전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태평양사령부는 영내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반도 상공에서 어떤 작전을 전개했습니까?
한국공군 F-15K 전투기 넉대와 함께 남북 군사분계선 부근까지 올라가 비행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태백의 필승사격장에서 실무장 폭격 훈련도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B-1B 폭격기들이 실제 MK-84 폭탄을 각각 한 발씩 사격장에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MK-84 폭탄이라는 게 어떤 파괴력을 갖고 있는 폭탄인가요?
이 폭탄은 지하벙커 파괴의 강점이 있습니다. 폭탄 한 발을 떨어뜨리면 북한군의 지하벙커 둘레 13m 정도를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F-35B 넉대는 실제 폭탄이 아닌 합동 정밀 직격탄 GBU-32B 활성탄 각 한 발을 투하했습니다. 또 한국 F-15K 전투기들은 MK-82 재래식 폭탄을 두 발씩 투하해서 총 미한 연합군이 10발의 실제 폭탄과 비활성탄을 투하했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미군은 이와는 별도로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늑대와 규슈 상공에서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이 세 나라 군대가 지난달에도 비슷한 작전을 했는데요.
예.
이 북한 정권에 경고하는 게 있겠죠.
그렇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도발에 강력한 응징 의지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무력 시위를 전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가진 연설에서 직접 F-35 또 B-1B 폭격기를 언급하면서 북한 정권에 공개적으로 경고했었습니다.
Now, when our enemies hear the F-35 engines, when they're roaring overhead, their souls will tremble and they will know the day of reckoning.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적들이 F-35의 엔진 소리를 듣는다면 또 이 전투기가 으르렁거리며 적들의 머리 위로 비행할 때 그들의 영혼은 떨리고 또 심판의 날이 왔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또 이런 첨단 무기들이 적들의 영혼을 산산조각 낼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F-35나 F-22 랩터 등의 비행 소리를 옆에서 들으면 천둥 소리같이 엄청난 굉음에 저절로 귀를 막게 됩니다. 그만큼 공포가 엄습한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전개한 미군의 전투기 능력을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F-35B 라이트닝2는 미 해병대 소속의 첨단 전투기인데요. 단거리 수직 이착륙 능력과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 최첨단 레이더와 전자전 능력을 갖춘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전투기입니다. 2200여 킬로미터의 거리를 마하 1.6의 속도로 비행하면서 다양한 정밀 유도폭탄을 투하해서 북한의 장사정포 또는 지하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데요. 가격은 대당 1억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략폭격기 B-1B 랜서는 최대 34톤의 무기를 탑재하고 마하 1.2의 속도로 시간당 1440km를 비행하는데요.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를 출발하면 2시간 만에 평양 폭격이 가능합니다. 지난 1984년에 실전 배치된 이 B-1B 랜서는 대당 가격이 3억 1700만 달러로 미군은 총 6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실사격 훈련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뉴욕으로 출국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3박 5일의 일정으로 뉴욕에서 북한 문제 해결 또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에 유엔 총회에서 취임 후 첫 연설도 할 예정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도 있죠.
네, 21일 연설 뒤에 트럼프 대통령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담을 합니다. 세 정상은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회담을 했었는데요. 세 정상은 이번 만남에서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제재 압박을 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이 출국 전에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압박 의지를 밝혔다고요?
네, 오늘 서울에서 태평양 지역의 육군참모총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 문 대통령이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문 대통령은 한국은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만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또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육군참모총장 회의 어떤 행사입니까?
예, 정확한 명칭은 태평양 지역 육군참모총장 회의와 육군관리회의입니다. 2년마다 열리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회의로서 미국, 일본, 한국 등 29개 나라 육군참모총장과 군 고위장성들이 대거 이번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마크 밀리 육군참모총장이 참석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나요?
반 전 총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군사적 대응 방안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더 무모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란 지적인데요. 반기문 전 총장은 또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가 만장일치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채택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계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도 유엔이 만장일치로 단결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북한 정권도 이를 주시하고 기존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안보 관련 소식 하나 더 알아보지요. 한국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국방장관이 한국의 전략 무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군요.
네, 다음 달 국군의 날 행사 때 모든 전략 병기를 나열해서 소개하겠다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국민이 안보를 불안해하고 또 군의 전력에 대해 모르는 것 같아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의 실전 배치 여부에 대해서는 재진입 기술이 아직 확인이 안 돼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국방부와 통일부 사이에 대북 인도적 지원 사안을 놓고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송 장관이 오늘 국방위원회 답변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통일부 관계자가 이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습니다. 우선 송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통일부에서 하기로는 지원하는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원은 하는데 시기를 늦추겠다?
예.
네, 여러 의원이 북한이 3천만 달러짜리 탄도미사일을 쏘는데 8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게 맞느냐 하면서 따져 물었는 데 대해서 송 장관이 이렇게 답변을 한 건데요. 하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한 언론에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며 불편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통일부의 공식 반응은 없었습니까?
지원 시기는 확인하지 않은 채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와 무관하게 계속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거는 그 제재 압박 상황하고는 별개이고요. 제재 압박은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해나가고 있고요.
네, 백 대변인은 이런 입장은 국제사회나 역대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곧 북한 인권회의도 열 계획이라죠?
예, 내일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통일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이 회의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부처 간의 협의를 하는 회의인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처음 열리는 겁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 사이에선 문재인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보다 인도적 사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통일부가 지난 14일 인권 문제를 다루는 공동체 기반 조성국을 폐지하고 인도협력국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협력국이 신설되면 무엇이 달라지는 겁니까?
기존 공동체 기반 조성국에선 북한 인권과가 선임이었는데 새로운 인도협력국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담당하는 인도협력기획과가 선임부서 역할을 한다는 게 통일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에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변화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김영관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주간 프로 나는 미국인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